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예,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안데르센이 상당히 그 집 환경이 가난하고 또 못 살고 또 인물도 그렇게 많이 못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데르센이 내가 참 가난했었기에 뭐 성냥팔이 소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너무 못생겼기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미운 그 오리 새끼 이야기를 우리가 참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오리 한 마리가 이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알이 깨어나서 이제 새끼 오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이 좀 크지막한 알이 하나 있는데 이 알에는 새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알은 새끼가 안 나올까 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알에서 깨어나서 한 마리 나오는데 아주 크고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가장 막내로 이제 출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에 같이 먼저 태어난 형님들과 이 동생 이 오리가 같이 사는데 이게 제일 늦게 태어난 이 막내가 앞에 태어난 그 형님들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 동생을 되게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음이 이제 오리가 야 니들 이 가하만사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이 화목해야 만사를 이루는데 니들이 좀 싸우지 말고 다정하게 지내보려무나. 근데 그게 이제 며칠을 못 가고 계속 이 미운 제일 막내 우리 새끼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어미 우리도 이제 푸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막내는 그냥 집을 떠나서 혼자 그냥 살면 더 안 좋겠나. 또 그걸 이 막내 미운 우리 새끼가 들었어요. 야, 우리 집에서는 엄마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탕우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다가 하염없이 아이 집을 이제 떠나서 이제 막 동네에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밑을 쳐다보니까 참새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머리를 묶고 막 참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담장에 뛰어내려가지고, 아, 나하고 같이 놀자 하면 뛰어내렸는데 참새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야, 저 참새 새끼들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이 오리가 하염없이 이제 길을 갔는데 어느 한 늪에 이제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늪에 가보니까 막 야생 오리들이 많이 와서 놀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 와서, 야, 너 참 그 괴상하게 생겼다. 어떻게 생기면 그렇게도 생길 수 있을까? 이제 그 야생 오리들도 막 미워하는데 옆에서 이제 가까이 또 다가오는 기러기 한 쌍이 있는데, 야, 참 너 못생겼다, 야. 하면서 이제 기러기 한 쌍도 이제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싫어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탕 하고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사냥꾼의 총소리인데 날아가던 기러기가 사냥꾼의 그 총에 맞아가 이제 떨어졌어요. 잠시 후에 막 사냥개가 막 뛰어오는데 이 오리 새끼가 너무 겁나가지고 고개를 그 이 풀밭에 탁 수그리면서, 야, 이 오리 미운 오리 새끼 살려 하고 이제 숨었어요. 근데 그 사냥개가 와서 그 미운 오리 새끼 가까이 와서 이제 막 냄새를 이래 맡는 거예요. 야, 오늘 난 죽었다. 오늘 난 죽었다. 하는데 이 사냥개가 냄새를 맡더니만은 옆에 떨어져 있는 기러기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야, 저 개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생 정말 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오리생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그 늪을 이제 나와서 계속 걷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 어느 이제 산 속에 이제 할머니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음씨 착한 할머니인데 오리가 힘이 없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야, 너 배가 고프겠구나 하고 이제 이 오리 새끼에게 먹이도 주고 너무 자상하게 이 할머니가 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집에는 이 할머니가 고양이하고 닭을 키웠는데 이제 또 고양이하고 닭이 가까이 오면서 고양이가 오리에게 와가지고, 야, 너 야옹 해봐, 야옹. 야옹. 너 야옹도 못하잖아. 그럼 막 이 고양이한테 이제 막 구박을 받고 잠시 후 이제 암탉이 와가지고, 야, 우리 새끼야 하면서, 나는 이 알도 넣는데 너 알 낳을 줄 알아? 알 낳을 줄 알아? 알도 못 넣는 주제에 왜 우리 집에서 살아?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 고양이와 닭으로부터 많은 또 핍박을 받고 도저히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 결론이 나서 또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길을 항상 가다가 연못을 만났는데 연못에 가는 예쁜 백조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 백조처럼 참 예쁜 새가 새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저 백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못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왔는데 그 연못에서 놀다가 너무 추우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얼어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하여튼 이 오리 생애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기절해서 죽어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농부가 이 길을 가다가 이 기절해 있는 오리 새끼를 주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따뜻한 이제 난로 옆에 두니까 이제 얼었던 이 오리가 이제 이 따뜻한 이제 그 기운에 의해서 몸이 녹으면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이 오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뛰어오니까 또 이 미운 오리 새끼, 아, 저놈들도 또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하고 이제 막 도망을 큰 방으로 갔다가 작은 방으로 갔다가 거실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밀가루 부대도 다 엎어버리고 막 집이 막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어 노는데 농부 부인이 바깥에 갔다 오니까 집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밀가루 부대도 막 엎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또 농부 부인에게 엄청 얻어맞고 또 이제 그 집에 또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 농부 쫓겨나서 이제 또 이제 하염없이 길을 가고 길을 가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따뜻한 봄날이 왔어요. 따뜻한 봄날이. 어느 집 정원에 연못이 있는데 그 이제 연못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가보니까 예쁜 백조 세 마리가 저 멀리서 자기를 보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야, 저 백조 저 세 마리가 또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아, 이거 이제 모르겠다, 이제 막. 하고 이제 나를 잡아 잡수세요 하면서 이제 고개를 탁 돌리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이 그 연못에 비추어진 그 예쁜 백조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자세히 보니까 연못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예쁜 백조인 거예요. 야, 내가 백조였구나. 백조였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세 마리가 와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예쁜 백조,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근데 그 정원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오면서, 야, 너 어디서 이리 왔어? 야, 너 정말 예쁘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집에서 자기가 백조인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그 따뜻한 봄날 하늘을 창공을 막 나르면서, 야, 내가 백조였구나. 내가 백조였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나르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미운 이제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좋은 예화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말 악한 영 사단에게 우리는 속아서 살아왔었습니다.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더라고요. 천하를 꿰더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 편으로 넘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그가 그 대제사장을 만나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정죄함만 당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나 같은 인간은 살 이유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기를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고 인생의 막을 내렸다는 거죠. 만일에 가룟 유다가 복음을 가진 종들과 교회를 만났다면 거기에서 교제도 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는 귀한 은혜를 맛보았을 텐데, 가룟 유다 주변에는 그런 교회와 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 사울의 생애도 그러하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 17장에 정말 블레셋 군사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울은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었던 거죠. 그때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멋있게 쓰러뜨리더라고, 넘어뜨리더라는 거죠. 그 장면을 사울은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자기는 쓰러지고 자기는 넘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때 왜 내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길래 내가 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만 있었을까 하고 자기를 조금만 돌아보았다면,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하는 그 행동을 자세히 유심히 보았다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자기 판단으로는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냐, 너는 어린 소년이고 양치기 목동인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감히 네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강하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이다, 너무 분명한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가봐라, 가대 너 그 목동에 그 목자의 옷을 입고는 안 되고 자 이 군복을 한번 입어봐라 하고 군복도 주고, 저 골리앗 봐라, 아주 막 투구 쓰고 녹경갑 차고 아주 막 배틀제 차고 이게 지금 대단하잖아, 너도 한번 입어봐라 하고 입어봤는데 허수아비인 거라. 그 다윗이 아 이거 뭐 벗고 가겠습니다, 벗고 뭐 고무신 신고 이제 발을 이제 뭐 뭡니까 이제 그저 올려가지고 이제 막대기 하고 물밑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딱 던진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마음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이지 않느냐, 할례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족속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오는데, 우리에게는 할례도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뭔가 하나 심어진 것이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서 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문제를 닥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도 주고 많은 문제들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온다는 거죠. 사울이 보았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해서 나아갔단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늘 제 마음에 참 이게 통쾌하기도 하고 생각이 돼요. 저는 뭐 머리는 별로 안 좋지만은 이제 한번 이 바나나킥 유래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또 안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뭐 공을 차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 공을, 물론 저는 공을 좋아하지만 공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공하고 잘 친해지지가 않는데, 근데 바나나킥 유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연구해보자 보니까 이제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이 뭐 펠레로부터 뭐 바나나 킥이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물맷돌을 딱 던져서 탁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참 바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니까 깜짝 놀라신 건, 누가 내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보니까, 아니 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데 조그마한 소년이 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느라고 물밑으로 던지는데 참 가당치가 않는 거예요.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땅에 뚝 떨어질 것 같은 거라. 야, 이건 내가 일 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일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일단 나갔으니 저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물밑을 던졌는데, 그때 뭐 카메라 다 찍은 것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다윗의 그 발 앞에 돌이 딱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가셔가지고 떨어지는 그 돌을 땅에 떨어질 무렵에 살짝 들고 두 걸음 가가지고 골리앗의 정수리에다가 앞침을 꼽듯이 딱 꼽으니까 찍하고 넘어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골리앗이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적 분명한 것을 알았더라고. 자, 그러면 사울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야,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나아간 저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건 누가 봐도 내가 분명히 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산하고는 다르게 골리앗이 넘어지고 블레셋이 예,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전쟁에 패하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 사울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예,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나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참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었고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속에 처해졌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소년이지만 참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높이고 나는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이켜 볼만도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했던 자기의 근본을 계속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 17장쯤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항복할 만도 하고 자기에게서 돌이킬 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는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것도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천천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빵떡입니다. 빵입니다. 빵이에요. 빵.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아 이것 봐라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나는 천천히 오지는 만만이니까 아 이제 왕의 자리 외에 다윗에게 무엇이 있겠어 야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랍게 일하셨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마음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사단도 또 힘있게 역사해서 사울 마음속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왕이잖아. 그런데 저 다윗이 영광을 많이 받잖아. 이제는 다윗이 아마 너를 끌어내고 이 다윗이 왕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사울은 전혀 그 생각을 돌아보지도 않고 냉큼 받아먹으면서 사단에게 이끌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사울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저 또한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많은 세월들을 보내왔다는 거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절대 알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양과 실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사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이 미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다윗의 주변 인물들과 사울의 주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편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 미갈은 다윗의 많은 아내들 중에 뭐 다윗 아내들이 아내가 많았죠. 8명의 아내와 또 여러 명의 어떤 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미갈은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9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내가 내 딸 미갈을 줄 테니까 양피 100을 가져와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가서 블레셋 군사들 200명을 죽이고 그 중에 양피 100을 가지고 갖다 드린 거죠. 사울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됐죠. 블레셋 군사와 싸우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랬는데 뭐 다윗이 어디 잘 죽겠습니까? 그래 이제 양피 블레셋 군사들의 양피 100으로 얻은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이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는 거 보면서 막 너무 용감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참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세 번을 모략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무엘상 19장에 와서도 막 창을 던지면서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18장, 19장에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이다, 한 걸음. 막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살 수 없는 형편 속에 이제 다다르게 되죠. 미갈은 그것을 알고 다윗을 창으로 이제 피신을 시켰습니다. 도망을 가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같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미갈이 내가 사울의 딸 미갈, 나는 공주인데, 내가 이 공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공주로 살아갈 건데 내가 왜 거친 황무지를 전전 긍긍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그거는 딱 질색이야. 내가 왜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왕궁 생활을 버리고 그 거친 황무지 그 고난의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돼? 나는 그거는 싫어. 내가 다윗을 도망가는 것까지는 도와주지만은 내가 그 광야길, 그 황무지 길을 내가 같이 걷고 싶지는 않아.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황무지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진 하나님이 있어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온 간증들이 시편에 구구절절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신명기에 보시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광야에 만나시고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노래했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 시편 23편을 노래를 기록하더라는 거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 할 때에 이 미갈은 그 왕궁에서 그냥 있다가 남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발디엘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왕이 다윗은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올 건데 왕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이 미갈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 앞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보니까 왕으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는 거죠. 분명히 왕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다면, 분명히 미갈이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두었다면 발디엘에게 시집가지 않았을 거죠. 왕으로 돌아올 건데 왕궁에 있던 미갈은 이제 발디엘의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자기 편을 올리고 할 때 나에게 오려거든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리고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 아브넬이 미갈을 데려고 온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부된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자를 맞이해 주고 왕궁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 미갈이 야, 나 같은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자가 왕궁에 버젓이 왕으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 정말 다윗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다윗의 그 마음을 느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에 들어오신다. 다윗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춤을 막 드등실 쳤는데 아마 속살이 보였던가 봐요. 그런데 미갈은 그 왕궁에 있으면서 창 밑으로 탁 째려보면서 창으로 딱 째려보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막 뛰놀고 춤추는 걸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길 때이냐?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살려주었더니만은 지금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서 살이 조금 나와 보였다기로서니 그냥 막 업신여기면서,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좀 닮고 있지. 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 많은 신하들 앞에, 계집종들 앞에서 그 속살을 드러냅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미갈은 아주 아주 무지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왜 다윗이 기뻐하는지, 왜 그 마음이 충만한지 미갈은 잘 모르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에게 시집을 왔지만 3일 상해 보시면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집 올 때에. 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또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자, 사무엘하 6장에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미갈은 처음에 사울의 딸이었죠. 이제 다윗에게 시집을 왔다면 사울의 딸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다윗의 아내야. 다윗의 아내이고 다윗에게 속해서 살아야 될 이 미갈인데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나는 공주야. 너는 천박한 목동 출신이잖아. 나 알아봐줘야 돼. 내가 시집 와준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공주야, 공주. 목동 주제에 응? 내가 시집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미갈의 마음에는 그냥 사울의 딸 공주로 남아있는 거죠. 다윗에게 시집을 다윗의 아내 다윗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미갈은 다윗을 심중에서 업신여기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시집을 왔으면 다윗의 아내가 당연한데 그 마음에는 사울의 딸 공주가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왜 행복해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윗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죠.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미갈, 너 아직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네 아비와 네 온 집을 버렸어. 그래, 하나님은 이제 나를 택했어. 너 나에게 시집을 왔고 너 내 아내이면서도 왜 마음을 나에게 연합하지 않아? 이미 다윗 사울은 버려졌어. 지금 사무엘하 6장이야. 이미 상에서 16장에 이미 버렸단 말이야. 30장에 사울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고 지금은 사무엘하야 하 상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구분 못하냐?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 어? 사울이 죽은 후라 이렇게 시작을 한지도 벌써 6장이 지났어. 근데 정신을 못 차리냐? 네 아비와 네 그 온 집은 버렸어. 나를 택했단 말이야. 너 왜 너 내 아내인데도 네가 왜 내 마음 안에 속하지 않아? 너는 발등에 시집갈 때도 그랬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너는 안 믿었어. 무시했어. 너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너는 지극히 형편에 좌지우지하는 자지 그 형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너는 경험하지 못했잖아. 너는 늘 그 형편 앞에서 주저앉고 형편 앞에서 살아온 자. 너 네 마음 한번 깨뜨려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공주로 부드럽게 네 마음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한번 견뎌보지도 못하고 네 마음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그 네 마음을 따듬고 따듬어서 살아온 너.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 나를 택했어. 왜 너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숨겨지는 거야? 너 지금 사울의 딸로 살았어. 너는 나한테 시집오는 그 순간 다윗의 아내로 살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을 했어도 내가 너를 데려왔어. 그리고 너를 왕후의 위치에 앉혀놓았어. 저 봐, 다른 여인들 봐. 아히노암도 이 암문을 낳았고, 아비가이도 길라스를 낳았고, 바세바도 솔로몬을 낳았고, 다 자식들이 있어. 유독 너, 너만이 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 생명이 네 속에 수증되고 이게 정착되지 않았어. 너는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네 마음 안에 파고들어가지 아니했고 네 마음 안에서 정착이 되지 아니했어. 너는 불행한 여자야. 너는 불행한 여자야. 너는 끝까지 사울의 딸 미갈로 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단 말이야. 버렸단 말. 너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으로 마음을 옮기지 않았어? 너는 네 몸이 나와 함께 있지만 네 마음은 옮기지 아니했어. 너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계산해 보지 않았어. 지금까지 너는 너의 계산법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 기독교 지도자 대회 할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 첫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래전에 김충환 목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사망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 병실을 가득 가득 메웠는데 내가 그 병실을 찾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이게 내가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 김충환 목사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셨을까? 아니면 저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를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분명히 저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분명히 낫게 해주셨겠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낫게 해줬다. 그렇지, 예수님이 오셨다면 낫게 해줬어. 그렇게 목사님께서 마음에 계산을 하셨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천 목사님을 보면서 김천 목사 나를 봐봐, 나를 봐봐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흘러. 만일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김천 목사, 그 병 낫게 해 주시지 않겠어?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병을 다 낫게 해 주는 거야. 자네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면, 주님이 일하셔. 주님이 일하셔. 주님은 자네를 낫게 해 주셔. 그때 김천 목사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종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종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연결시켜드리고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받게 하는 겁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께 전화가 오셨대요. 목사님, 그래. 예, 저 김충환 형제입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예, 저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다 나았다고 해서 퇴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네. 하나님께 참 감사하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미갈은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고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 이 미갈이 다윗이 계산하고 있는 그 계산법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아, 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었지만 이제 나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야. 사울의 딸 미갈로 살았던 그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윗의 아내로 살면서 다윗의 씨를 받아서 다윗의 생명을 낳는 귀한 여인으로 남았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이 미갈은 끝까지 사울의 딸 미갈로 인생의 막을 내리는 참 불쌍한 여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놀라운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내 이름으로 썼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베드로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한 또 종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계산법으로 받아들이면, 야,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아, 그런데 안 되네, 힘드네, 이게 내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딱 보면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내가 막 기쁨을 창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었으니 기쁨을 네가 사용을 해라. 네가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은 즉,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놓았으니 우리는 그 화목을 누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은 이상 그 무엇도 우리 마음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 누가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여 가로되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에 빙자당하는 그 다윗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빙자당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종의 도구와 교회의 도구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두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 뭐 비록 뭐 부채로 이렇게 부채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왜? 이것은 나로 말미암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어리석게 미갈처럼 끝까지 사울의 딸 미갈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다윗의 아내 미갈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1차 수양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 속에 젖어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의 은혜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정말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